신동섭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3계절의 시간을 보내고 올해 이 마지막 달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모이게 해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없어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예배하는 온라인 예배자들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 해의 시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시작하였습니다. 막막하고 딱딱하기만 했던 돌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다듬어 가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돌을 한 해의 결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각하는 하나님을 통해 또 다른 나의 삶의 조각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년에도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무예수님의 사금과 예배를 위해서 더욱 기도합니다. 매일의 묵상 가운데 때로는 세밀한 음성으로, 때로는 넘치고 감격에 겨운 은혜로 채워주심이 감사드립니다. 나무예수님 예배가 더 풍성해 주심을 감사기도 드립니다. 부서와 모임 가운데 섬김과 교제로 이 교회가 더욱 숲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풍성한 은혜가 산소처럼 나를 살리고 지체를 살리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뽑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정치 리더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이 나라를 잘 세워감으로 통해 우리의 삶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밴드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 빛이 나 주원의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사야 41장부터 44장까지 말씀을 전체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정까지 스며드는 믿음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는가에 따라서 나의 핵심 감정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관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고 경제적으로 괜찮고 건강하고 하더라도 내 중심 감정은 뭐가 돼요? 그 관계로부터 오는 실망감이나 우울감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게 중심 감정이 되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관계는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잘 안 되고 뭐 건강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러더라도 이 사람의 중심 감정은 되게 좋겠죠. 그 감정에서 오는 안정감과 행복감이 이 사람의 중심 감정을 형성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관심사로부터 내 핵심 감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은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돈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근데 내가 가정적으로 관계도 좋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돈은 잘 안 돼요. 근데 나는 핵심 감정, 제일 큰 관심사는 돈이에요. 그러면 돈에서부터 오는 불안함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내 중심 감정이 되겠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 관계도 엉망이고 내 건강도 엉망이고 다 엉망이에요. 근데 돈은 되게 잘 벌려요. 그럼 이 사람은 예상외로 되게 기분이 좋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핵심적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사에서 내 중심 감정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뭐 꼭 한 이슈가 아닐 수 있어요. 100점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지 100점을 맞아야 돼요. 그럼 관심사가 항상 어디 있어요? 내가 틀린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요즘 잘 안 되는 거. 그렇죠? 원래 공부 잘하려면 내가 맞춤 문제는 지나가고 오답 노트를 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잘 되고 있는 건 관심이 없고 안 되고 있는 건 항상 관심이 많아요. 내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돈. 돈 문제 해결되는데 이제는 애들이 문제다. 그럼 애들. 애들도 이제 괜찮은데 건강이 문제다. 그러면 건강. 그러니까 요즘 제일 안 되는 건 이제 관심사 계속 꽂혀서 지나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 이제 걱정거리 안고 살아가는 거죠. 공부 잘하셔서 그게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인생 그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건 100점짜리 인생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뭐 반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즐거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내가 즐거움에 관심 많으면 진짜 남들이 보기엔 얘는 요즘 어떻게 살지? 라고 할 정도로 경적으로 힘들고 건강도 안 좋고 광조로 힘든데 요즘 재밌어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에 꽂혀서 괜찮게 지내요. 근데 즐거움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남들이 보기엔 잘 살아요. 경제로 괜찮고 사회적으로 괜찮고 관계적으로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재밌는 게 없어. 그러면 그걸 되게 무료함, 그럼 뭐 공허함, 내가 되게 헛살고 있는 거 이렇게까지 가져가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중심 감정이 형성되고요. 그게 이 사람의 뭐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이 사람의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사람은요 부정 감정을 극복하려고 하고요. 긍정감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움직임이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관계 하나가 조금 문제야. 근데 관계가 문제야. 근데 난 관계에 꽂혀있어. 그럼 이 사람은 관계 완전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완전히 집중되게 되겠죠. 이 부정감정을 극복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다른 게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관계가 괜찮아. 그래도 관계가 괜찮아. 지금 그 심각한 다른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될 때야. 근데 관계가 괜찮으면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내 긍정감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냥 안주하는 경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관심사와 핵심감정이 이 사람의 전반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고 인생에 영향을 줘요. 그럼 여러분 관심사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요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관계에 관심이 쏠려, 내가 즐거움에 관심이 쏠려, 그게 수동태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됐어 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면 사탄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거고, 그게 세상이라면 세상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거고, 그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누군가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첫 단추부터 그 질 줄 아셔야 돼요. 첫 단추를 잘못 끼고 그 다음에 똑똑하면 헛똑똑이에요. 첫 단추를 낄 줄 알아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관심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이 이스라엘,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핵심 감정은 무엇인가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핵심 감정. 이 사금 쭉 해오셨으니까 41장에서 44장까지 읽으면 이 사람들의 핵심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요 4장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언급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 한 텀의 설교에서 7번을 얘기한다는 건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핵심 감정이 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에 관심사가 가 있었길래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핵심 감정이 형성되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관심사가 가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1차 청자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설교를 듣는 1차 청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이 반포되는 걸 들은 유대인들이 이 설교의 1차 청자예요. 그 사람들을 타겟팅하고 주어진 설교입니다. 이게 예언적이건 동시대적이건 그게 타겟팅 된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고레스,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루아침에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새로운 제국의 황제 고레스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의 본처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래 믿던 신앙을 복원해도 된다. 신전을 다시 세우고 너희들의 신앙 공동체로 회복해도 된다. 나 이제는 종교에 있어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겠다. 가 이제 고레스 칙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길이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유다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국가의 독립은 아니죠? 신앙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정치적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내가 연 거야 라고 하시죠. 고레스 칙령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 칙령을 한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길을 열어준 거야. 야, 가자. 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성을 세우자 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기분이 어땠다는 거예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왜요? 좋을 게 뭐가 있어? 나 어디서 태어났어?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나 여기서 태어났어요. 나 여기서 태어났어. 예루살렘은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바벨론 여기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내 직장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내 집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내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평생 내가 삶의 기반을 갖고 살아왔어요. 그럼 내가 지금 뭐 이집트 때처럼 노예로 핍박을 받고 있기를 하나, 이등 식민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를 하나. 아니에요. 다니엘 지나고 에스더 지나면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바벨론 사회, 이제 페르시아 사회죠, 이 당시의 제국 사회에서 꽤 발언권이 있는 종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사회라고 하는 건 이집트 같이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어떤 면에든 지금 미국 같은 분위기란 말이야. 주류 사회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페르시아인이 주류인이에요. 우리는 주류는 아니죠. 그리고 암묵적인 차별도 존재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다민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수많은 제국이, 나라들이 함락되고 그 사람들을 다 섞어서 더불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이젠 페르시아 사람들, 그 사람이 주류인 건 맞지만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90%인 상태에서 내가 껴서 차별받는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소수의 귀족층을 형성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호하니까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디 가서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꽤 사셨던 것 같아요. 이 사회에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석들을 막 내놓으시는 걸 보니까 뭐 어렵게 사셨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엔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내가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가본 적도 없는 원적, 이게 내 아버지의 고향이잖아. 내 고향이 아니라 제 고향은 서울이에요. 근데 원적은 전라도거든요. 부모님 다 전라도 분이어서. 그럼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너 네 땅을 내가 돌려줄게라고 임실로 가라. 그럼 나한테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야. 난 거길 모르는데. 그리고 거기 완전 시골 총구석이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가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내가 막 막노동하면서 집부터 세우고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뭘 써서 이제까지 내가 모았던 자산을 다 투자해서 막 설레요? 고레스 칙령이 발표됐어. 막 선지자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것이다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막 설렜을까?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선 설렜다고 하는데 그거는 요 설교를 들은 다음이고 그 설교를 처음 딱 들었을 때는 두려웠어요. 뭐가? 내 눈 쳐다볼까봐. 내 눈 쳐다볼까봐. 그렇죠? 수룹바벨이랑 눈 마주칠까봐. 가자! 하고 내 눈 쳐다볼까봐.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뭐 뭔가 봉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재직회 같은 거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 갑자기 뭐 파도타기 하는 것처럼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 나는 한 바퀴 쓱 들어봤는데 아무도 나랑 눈이 안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두려웠다고. 나한테 가라고 할까봐. 거기 가게, 혹은 내가 가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을 딱 느끼면 거기 갈 생각하면 아 막막하다. 거기서 어떻게 살지? 가는 길은 괜찮을까? 뭐 어떻게 하나?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해야 되네.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해야 돼. 참. 요즘 의미가 다르잖아요. 내가 가진 걸 다 포기하고 막막하고 어려운 삶으로 진입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 상황, 이 현실을 바라보면 내가 갖게 된 핵심 감정이 뭐였던 거예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이 내 환경의 관심사, 내가 앞으로 어떤 환경이 되는 거야? 라는 환경의 관심을, 환경이 내 주관심사가 되니까 이 사람 핵심 감정은 두려움으로 딱 설정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으로 설정되면 이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선택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안 가고 싶어요가 되겠죠. 그렇죠? 관심사, 핵심 감정, 선택. 요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41장부터 44장이 오늘 설교의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쭉 읽어보시면, 안 읽어보셨던 분들 이번 주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교가 끌고 나가는 기본 방향은 뭐냐면 관심사를 바꾸려고 하세요. 지금 딱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니 앞으로 생각만 해도 두렵잖아 라고 딱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야 그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이게 관심사를 바꿔봐, 시선을 돌려, 이걸 하는 거거든요. 관심사를 바꾸는 거에 맨 처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야 이 일이 되게, 이 일을 되게 하기 싫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라는 얘기를 시작하세요. 이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야. 이 일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시죠. 첫 번째 뭐냐면 이 일은 정말 불의한 것을, 네 삶을 침해해왔던 불의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불의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얘기하세요. 15절에 보면, 41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살들도 겨와 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표현하세요. 뭐예요? 너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 그걸 네가 싹 밀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바벨론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회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문화. 저거 되게 문화를 보면 저런 거 되게 악한 건데 막 그게 재밌는 거라고 하고 있고, 저 우상은 있지도 않은 건데 막 그 축제가 제일 큰 축제고, 저 나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정부 고위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명령에 내가 따라야 되고. 여러분 생각보다 이꼴 보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꼴 보기 싫어서 어제 유튜브 보신 분들 많죠? 네? 이꼴 보고 사는 게 되게 힘들다고. 당장 내 먹고 사는 걸 당장 침해하지 않아도 내가 보기에 부당하다 하는 걸 내가 보고, 근데 그것을 내가 감내해야 되는 걸 되게 우리가 되게 힘들어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국가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뭐가 힘들어요? 일이 많은 것도 힘들지만 왜 저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그러니까 힘들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언제 힘들어요? 부모가 잘못된 기준으로 나를 억압한다고 느낄 때 힘들죠. 남편과 아내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선택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할 때 힘들잖아. 그러니까 부당함이 주는, 부당한 거 내가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데 고단함이 있다고. 그리고 바벨론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고단함은 사실 이거였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거야? 타작기계가 쫙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쫙 지나가면 뭐가 돼요? 벼가 있다가 경운기 타작기가 쫙 지나가면 탁탁탁탁 하고 완전 다 날아가죠. 그런 것처럼 네가 그건 틀렸어 라고 하는 걸 싹 밀어버리고 거기에 뭘 세울 수 있어? 맞는 질서를 세울 수 있을 거야. 너무 좋겠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엔 더 이상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기준이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적용되는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공동체와 사회의 기준이 되는 세상을 딱 만드는 거야. 너무 좋겠지. 야 밥을 좀 더 맛없는 거 먹어도 이게 훨씬 행복할 것 같지 않아? 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세요? 네가 우리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도 반복해서 하시죠. 두 번째 뭐가 보람이 있을 거라고 뭐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세요. 거기는 의미가 뭘 거라고. 첫 번째 그 일의 의미는 악한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선한 것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살아보면 인생에서 제일 보람 있는 거 조금만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연찮은 기회에 그냥 전도한 거 말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저 사람의 삶이 하늘말미암아 변화되는데 쓰임받았다. 여러분 이것처럼 보람있고 자부심 느낄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재정적으로 도와줬어. 내가 정서적으로 힘든데 내가 위로해줬어. 이런 것도 보람 있죠.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힘든데 내가 기회를 줬어. 이런 것도 보람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보람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데 계기가 됐어. 이것 같은 보람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질 거야. 세상에 너희 가운데 아름다운 영향, 선한 영향, 은혜의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거야. 여기서는 틀린 기준으로 먹고 사는 건 얘가 좀 나았을지 모르지. 하지만 틀린 기준에 참아가면서 아 예예예 예, 예 하고 살았고 내가 여기서는 내가 나쁜 영향력을 안 받으려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이 나쁜 영향에서 우리를 지켜야지라는 이 소극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선한 기준을 세워내고 은혜의 영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거야. 이게 이 이주의 의미야. 너무 좋지 않아? 야, 니네가 왜, 내 집이 좁아질 것 같은데? 내가 먹고 살기 어려질, 왜 이것만 생각해?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니가 이런 기준과 가치를 살 수 있다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의 또 반응이 뭐였냐면, 정말 의미 있겠네요. 정말 의미 있겠네요. 근데 힘들겠죠? 약간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선교사님 여기서 확 설교 가끔 하시면 와 정말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사신다.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안 부러워해. 와 너무 의미 있으시다. 너무 의미가 존경한다. 선교사님 최고. 근데 아무도 안 부러워. 왜?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의미는 오케이. 근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물이 되게 하며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나무와 화류석과 돌나무를 심어 사막에 잣나무와 소나무와 해양목을 함께 두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거기 가면 막 먹고 살기 힘들 그런 게 아니야. 내가 광야에 숲을 만들 거야. 내가 광야에 숲을 만들 거야. 거기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하세요. 나 광야에 숲을 만든다니까. 지금 네가 보면 광야 같지? 그냥 고생길이 험한 것 같지? 아니야 내가 광야에 숲을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사야서 43장 16에서 19절에 보시면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와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 시대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의 새 일은 이집트의 출애굽이 아니라 새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 구체적으로 타겟팅하는 건 니네 옛날에 이집트에 출애굽했던 사건 이야기로만 알고 있지 그 옛날 거 말고 새 거 그 정도의 임팩트 있는 사건이야. 이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건 출애굽만큼 좋은 사건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일을 너희가 이루실 거야. 야 네가 성경책에 읽으면서 이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으면서 아유 이집트에 돌아가는 게 날 뻔했지 않았나 이런 말 하는 니네 선조들 보면서 아유 이런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읽었지. 이렇게 읽었지. 가나안이 훨씬 좋은데 아유 이집트 이거 어리석다고 읽었지.
지금 니네가 똑같은 거야. 거기가 훨씬 좋아. 거기가 훨씬 좋아. 지금 니네가 바벨론으로 나가길 미적거리는 건 이집트가 그래도 좋지 않나? 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거기 되게 좋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거의 이게 너무 의미 있는 일이다. 두 번째, 이게 되게 좋은 거야. 결과가 되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의미도 있고 결과도 좋군요. 와, 근데 과정은 되게 힘들겠죠? 그래서 싫은데. 아, 의미도 있고 결과도 좋은 거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 근데 과정은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걸 내가 왜 몰라. 근데 그런 과정은 너무 힘들 거 아니야. 괜찮아요. 과정 힘들 거 아니야.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몸 좋아지면 좋은 걸 내가 왜 몰라. 근데 과정은 힘들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죠. 그래서 싫어요. 그래서. 제 결과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싫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과정 힘들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힘들어 보이기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 물 속에 빠지진 않아. 야, 그럼 배 타는 거잖아. 그게 뭐가 걱정이야. 불 가운데로 지났는데 불이 붙진 않아. 그럼 불멍이지. 그냥 보는 거잖아. 그냥 따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닥불 옆에 서 있으면 어이야 위험해. 어이야 위험해. 이런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요. 전망대에 가서도 이렇게 바깥에 보면 이렇게 떨어요. 고소공포 약간 있어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 롯데타워를 못 가봤네. 하여튼 63빌딩 전망대에서 이렇게 바깥을 내려다 보면 야 거기 위험해 거기 위험해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안 떨어져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오는 두려운 감정선은 네가 느낄 거야. 하지만 그 물에 네가 빠져들어가서 죽는 건 아니야. 불이 오는 그 어떡해 라는 감정선은 네가 느낄 수 있어. 근데 그 불이 너를 태우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과정에 어려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어려운 장면들이 지나가기는 해. 근데 그 어려운 장면에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네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대인 이 설교자분들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의미 있군요. 결과도 좋을 거고 과정도 괜찮을 거네요. 근데 하나님, 제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 그런 걸 하려면 내가 그래도 좀 의인이고 영적인 사명감이 충만하고 해야 그런 거지. 저 같은 죄인이, 저같이 사명감 없는 사람이 어설프게 그런 거 했다가 주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또 나 혼내시고 그러면 저는 그걸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전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멘트인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4장 20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애리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안개같이 없었다는 거, 없앤다는 표현, 구름같이 없앤다는 표현, 안개같이 없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 막내 하건이가 왔어요. 네, 하건이가. 너무 잘 버텼다. 저희 지음이랑 하건이 막내 라인이 새롭게 등장해서요. 이제 사랑이도 어른입니다. 사랑이도 얘들아, 얘네 말 언제 해? 약간 요 라인으로 넘어왔어요. 태서도 이제 동생들 이렇게 어른이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구름으로 표현하시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안개로 표현하시는 것. 안개는 어때요? 안개가 꼈을 때는 빽빽하게 장악해서 야 이거 답도 없는 것 같죠, 그렇죠? 한치 앞이 안 보이잖아. 요즘 이 안개를 여러분들 못 보시는데 영종도 같은데 가끔 타이밍 맞춰서 가시면요. 영종도에 건너는데 세상 무서워요. 이 길이 천국으로 가나? 약간 이런 길이 들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데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빽빽한 안개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근데 그 안개는 여러분, 그 안개를 걷어내는데 눈치우는 것처럼 노동과 수고가 들어갑니까? 아니죠. 싹 사라지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우리의 죄를 그렇게 사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 많은 사람이고 네가 잘못 살아왔고 네가 악해서 못할 것 같아? 내가 너를 싹 바꿔줄 거야. 네 죄를 내가 사해 줄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 제가 뭐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저는 좀 동기부여가 안 돼서요.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열정이 뛰고 주여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 했더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고 얘기하세요. 내 자손과 후손은 자손과 후손에게만 부어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너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당연히. 그러니까는 아 이해는 되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 성령을 구해. 내가 너한테 영을 부어줄 거야. 그럼 네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네가 자기 손으로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라면 네가 열정을 갖게 될 거야. 열정이 부족해? 내가 성령을 줄게. 죄가 많아서 못할 것 같아? 내가 죄를 사해 줄게.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여기서 제가 마음은 있는데 상황과 능력이 안 돼요. 아 제가 죄가 있거나 열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제가 상황과 능력이 안 되네? 라고 얘기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능력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41장 1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폄하하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 설교 드린 적 있어요. 이 지렁이 같은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얘기하는 건 뭐하냐면 아 너 능력이 엄청나게 없어 네가 지렁이야. 저는 능력이 안 돼도 못해요. 걱정 마. 네가 지렁이라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세요? 제가 상황이 진짜 안 좋아서요 라고 얘기할 때 41장 9절에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붙들며 땅끝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나 이제 손 놓으면 떨어져. 지금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나라 뭐 예루살렘 이걸 생각할 처지가 나 지금 손 놓으면 떨어질 만큼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네가 능력이 아무리 없던 네 상황이 아무리 안 좋던 오케이 그거 내가 다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고 얘기하시. 여러분 이 41장부터 44장까지는 어떤 면에서 출애굽기에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계속 핑계대면서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이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그거 굳이 해야 되나 그 의미가 있나 그게 내가 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 의미 있는 거고 너무 좋은 거고 네가 할 수가 있고 네 너란 사람이 할 수가 있고 네가 능력이 없어? 아니야 네 상황을 내가 계산해서 할 수가 있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까지 거의 왔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그게 가능해요? 안 될 것 같은데 한꺼번에 숨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에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43장 11절이에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하나님이다. 네가 나 하나님인 거 믿어? 내가 창조자인 거 믿어?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거 믿어?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내가 이걸 하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라고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나온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뭐 시키려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야. 네가 내 거여서 그러는 거야. 네가 지금 내 게 아니라 남의 것처럼 세상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네가 내 거여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설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설득하시면서 7번에 걸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 환경을 보고 중심 감정을 갖지 마. 나를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네 관심사를 환경에서부터 누구로 돌리라? 나로 돌리라는 거예요. 환경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중심감정이 뭐로 잡혀요? 두려움으로 잡혀요. 근데 그러지 말고 나를 계속 쳐다봐. 나를 계속 쳐다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셔? 지금 야 네가 불의한 것을 무너뜨리고 의로운 것을 세울 거고 네가 은혜를 전할 거고 네가 아름다운 광야가 숲이 될 거고 네가 출애굽의 은혜보다 더 은혜를 경험할 거고 네 죄가 사해질 거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할 거고 네가 땅끝에 널 붙들 거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끌고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관심사를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보면 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하나님이 나의 관심사가 되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이 나의 중심 감정이 되는 것까지 도착하라는 거예요. 단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심사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내 중심 감정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안이죠. 그게 뭐예요? 열정이죠. 그걸 내 중심 감정으로 삼으라는 것. 내 중심이 이렇게 교체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 이들 가운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께 깊은 감정, 하나님께 깊은 관심을 말미암아, 관심을 가지러 말미암아, 단지 예, 하나님,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신 거 믿어요.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시는 거 믿어요. 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말씀드렸죠. 그걸 그냥 내가 아, 믿어요 하고 기억도 잘 못하고 살아가는 수준이 있고, 믿어요 라고 기억은 하고 살아가는 수준이 있다면, 그걸 믿고 기억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내 감정에까지 스며들 만큼 믿는 것, 내 믿음이 내 감정 안에 자리 잡는, 내 믿음이 내 감정에 스며드는 것까지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부터 44장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 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도 하나님과 이사야서 41장, 44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고, 유명한 구절로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 네 장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숙지하셔야 되는 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숙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일 돌아보기 위해서 숙지하셔야 되는 장이에요. 그러면 어떠냐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대화 중에 어느 위치에 서 있다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데, 귀찮은 얘기한다. 저 얘기 잘못 들으면 나 불편해져. 무서운데? 왜 하나님 나라 얘기 나한테 해? 나한테 뭐 일 시키려고? 요 수준일 때가 있죠. 1단계. 내 관심사가 세상이고 그 세상을 말하면 내 중심감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방수포 덮은 것처럼 다 튕겨내는 단계.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아, 하나님 진짜 제 마음에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 나를 통해서 은혜가 전파되는 증인 되길 내가 진짜 바래요. 한 내 마음에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진짜 그 선한 기준들이 바로 세워지는데 내 인생에 헌신하길 바래요. 근데 하나님 그게 힘들까 봐 싫어요. 선교사님 보는 것처럼. 그 진심은 나한테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진짜 응원하긴 하지만 내가 중보기도 하긴 하지만 저는 싫어요. 왜? 힘들 것 같아서. 그 단계가 있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 진짜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할 거라는 것도 믿어요. 근데 과정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못 하겠어요. 그 다음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저 같은 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죠. 저 같은 게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죄 많고 저같이 열정 없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우, 저도 해당 상황이 돼요. 근데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요즘에 너무 힘이 없고 지금은 내가 요즘에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들어졌을 때 요 어느 지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주님, 내 주님. 우리 학원이 우리 남은숨 예배 처음 왔는데 이름 뜻을 나중에 여러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랑 되게 잘 맞는 내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쓰임받길 바랍니다. 기회 주면 너무 좋죠. 하나님 지금 절 부르시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요, 이 이사야서의 이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이 감동에 이르렀어요. 그게 에스라 1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1장은 뭐부터 시작해요? 여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출발하는데 너무 기쁘게 출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은혜 받고 깨달아서 기쁨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현금화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기에 갈 상황이 안 되는 사람 막 축복해주면서 막 아름다운 출정식이 시작되는 게 에스라서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 단계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인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위치, 그 위치에 대한 지금 41장에서 44장까지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해주고 계신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전 이래요라고 하시면 안 되고 아예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그 첫 단계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길 바란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타작 기계로 만들겠다. 이게 광야가 숲이 되는 일이다. 이게 출애굽 같은 일이다. 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못나세요?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내가 네 죄를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로 넘겨내셔야 돼요. 좀 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지만 우리의 개인사의 관점에서도 이게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내 개인의 환경에서 볼 때 아, 내가 인생길이 막혀있는 것 같고 내가 그냥 힘들고 답답하고 하나님 나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뭐에 집중할 때 뭐가 찾아와요? 어려운 내 환경에 집중하면 이 실망감이라는 감정이 내 안을 차지하죠. 그렇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내 안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여러분들이 관심사를 어디로 돌리셔야 돼요? 관심사를 이 하나님에게 돌리셔야 돼요. 관심사를 바꾸셔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넌 내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함부로 여김을 받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똑같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혼자 던졌다고 느낄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안 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의 결과가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내가 광야를 숲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신 걸 내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부터 오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41장과 44장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평생에 가지고 가셔야 되는 책이에요. 평생에.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내가 요즘에 차오르는 핵심 감정이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면 나 지금 문제 생겼다라고 하고 41장 43장 읽으시면서 관심사를 하나님께 돌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정을 채우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것은 무조건 여러분 마음이 세상 때문에 압도되고 있을 때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책이에요. 외우셔야 되는 책이에요. 이 사회에서 전체는 이 부분은 따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책이에요. 구절들은 유명하죠. 너무 좋죠. 그것만으로도. 하지만 여러분 이 전체 속에서 구절을 묵상하시면 이 구슬이 꿰어지면서 내가 지금 어떤 구절을 묵상해야 되는지 위치가 나오고 그 위치에서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들 소화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 더 적용. 여러분 이거 다시 강조해요. 이게 오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데 감정까지 스며들게 하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 세상 일이 내 안에 핵심 감정을 만들까?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최근에 굉장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뉴스 안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뻔한데 계속 관심사가 아니면 쳐다보면 열받고 열받으면 내 할 일 안 하고 왜 쓰려? 그렇잖아. 내가 적당히만 알면 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아침에 5분 읽으면 다 알잖아. 뭘 새로운 거 있다고 안 보려고 한다면. 오래 쳐다보면 뭐가 생겨요? 그만큼 감정이 쌓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오래 쳐다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얼마나 오래 쳐다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해요. 감정까지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까지 스며들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목사님 되게 은혜 받았어요. 뭐가 은혜가 됐니? 그게 기억이 안 나네. 은혜는 받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 뭐가 은혜 받았어? 아, 제가 그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던 감정은 벌써 잊어버렸어. 그 은혜 받았던 문장은 기억나는데 그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느꼈는지는 지금 다 내 안에 다 사라졌어.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말씀에 감동이 됐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오히려 출발점이에요. 그걸 지키고 말고 싸움을 하는 거냐,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하고 계속 되뇌이고 그러면서 내 안에 깊이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스며들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 대학 때 내가 발을 씻기는 자의 말씀의 장면들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 장면을 몇 번 반복해서 생각했길래 잊어버리지도 않고 지금도 그 은혜가 생생할까요? 어떤 장면들은요, 그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내가 몇 번 되뇌었냐가 핵심이에요. 그럼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만큼 저에게 은혜 주셨던 어떤 다른 날이 있어요. 있을 게 확실해요. 근데 그건 내가 기억을 안 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되게 많을걸요. 잃어버린 게 되게 많아요. 내가 감정까지 스며들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옛날에 이것 때문에 큐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큐티를 하면 우리 사금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정보량이 공급되면 사람들이 그걸 귀히 여기지 않아. 오늘 A라는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거 내가 1년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거든. 아, 오늘 말씀 너무 좋다. 아, 근데 다음 날은 B라는 말씀이야. 좀 포인트가 다르잖아. 그렇잖아. 아, 좋네. C라는 말씀이야. 아, 목사님 사금 할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은혜 됐니? 그건 기억이 안 나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사금의 시간이라고 이름을 지은 방향성을 꼭 기억해 주세요. 사금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망한 날도 있고 되는 날도 있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사금 캐듯이 요만큼을 캐라고 그랬어요. 그걸 모여서 뭐 하나를 만들라고 그랬어요. 금화 하나를 만들라고 했죠. 그럼 이 메타포가 뭡니까? 아, 이 문학적인 메타포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말씀을 은혜 주시지만 요즘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분명 있어요. 거기에 주일 설교를 사용하시고요, 사금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교제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5일의 설교, 내가 사금을 했고 주일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데 내게 지금 나에게 정말 이 말씀을 해주시는구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 따로 떼야 된단 말이에요. 따로 떼야 돼요. 내가 주일 설교도 되게 좋았어. 하지만 요즘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라고 딱 느껴지고 캐치되는 건, 딱 감각되는 건 지난주 수요일 사금이야. 그럼 여러분들에게 핵심은 지난주 수요일 사금이에요. 그건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노트로 넘어가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 노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핵심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 조각조각조각이 모여서 나의 기도문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문은 매일 아침적으로 고백돼야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그 은혜로 주신 말씀이 나한테 핵심이 돼서 나한테 어떻게 들어와요? 깊이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남들이 뭐래도 너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감정선이니? 라고 얘기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감정선이 내 핵심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면 또 열받죠. 그 상황을 보면 또 무섭죠. 하지만 내 핵심 감정은 내가 주 관심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부터 만든 말씀이 내 안에 핵심 감정을 딱 설정하고 있는 것. 이 상태에 도착하셔야 돼요. 이 상태. 그래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합니다. 사람은요, 한 번 핵심 감정을 뛰어넘어서 선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요, 사람은요 지속적으로 핵심 감정을 뛰어넘어서 선택하기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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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내 핵심 감정이 교체돼야 내가 의의 선택을 이어져 나갈 수 있고요. 의의 선택은 세속적인 선택 9번에 한 번의 의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요, 내가 주류적으로 9번의 의의 선택을 하고 있을 때 만들어져요. 그러면 뭘 바꾸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핵심 감정을 교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택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 주의 열매를 보는 삶으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요즘
관심사는 무엇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핵심 감정이 어떤 것으로 되어져 계십니까? 건강, 직장, 자녀, 외로움, 미래, 돈. 여러분한테 관심사가 있죠. 여러분이 관심사 있는 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 100번 말씀드리죠. 이거 우선순위 문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번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관심사로 여러분들의 핵심 감정이 두려움으로 잡혀 계시다면 내가 사실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막 이렇게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내가 막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 두려움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막 노력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고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는 좋은 환경이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날 돌보시는구나 이 순서를 가장 선호하시죠. 이 순서가 있죠. 좋은 환경이 돼서 아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네 이 순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순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3이에요. 7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 여러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상황은 똑같은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에서 하는 선택들이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요. 이 순서가 7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얘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을 좋아지게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두려움이 사라졌네 하나님 진짜 계시나 보다 이 순서도 분명 있지만 이건 초신자 때 순서일 때가 많고 특별할 때 그렇게 하실 때가 많고 일반적으로 더 자주는 다윗에게 하셨던 것 아브라함에 하셨던 것 모세에게 하셨던 것 더 자주는 어떻게 하세요? 두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으로 선택했더니 결과들이 나게 요 순서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들여다보실 때 내 핵심 감정이 뭐냐 이 감정에서 어디서 오냐 내가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부터 어느 정도 내가 은혜로 다루어 나가야겠구나 그것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두려운 게 당연하죠. 상황을 바꾸셔야 안 두려워하든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 말도 해도 돼요.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 그 케이스를 해주세요라고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되는데 동시적으로는 한번 제가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먼저 위로하시고 이 사람들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잡고 먼저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바라면서 내 안에 은혜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하실 때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도 자유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냥 오늘 설교 다시 한번 하는 것과 같은 찬양입니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본문들이 그저 다 담겨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정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그냥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길 바랍니다 하는 기대를 담아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 이 말씀 내가 오늘 붙잡고 신뢰하겠어. 이날 좀 도와달라고. 왜냐면 여러분 마음 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어려움과 개인의 소원을 고백하시면서 그 문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위로해 주시길 기대하시면서 먼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라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땅끝에 매달려 있어서 못합니다. 저는 죄가 많아서 못합니다. 죄는 동기부여가 않아서 안 할 겁니다. 하나님 그 죄가 안 좋아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여러분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관심사에만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 제 주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내 신뢰함의 주의 부름에 응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서있는 그 위치가 지금 느껴진다면 거기서 주님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중보하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들 주변에 불 가운데로 지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다면 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셔서 여기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나라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을 중보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상황은 저희 눈앞에 펼쳐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제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감정이 쌓이질 않고 상황으로부터 오는 감정만 가득 쌓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눈을 감고 주님을 보고자 하겠사오니 주여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광야를 숲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라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저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스며들게 하시고 이들의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며 이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바로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해 나갈 때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능력의 결과들을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자주 쓰러질 것이나 오늘부터 시작하고자 결단하오니 저희가 세상에 압도되어 두려움으로 살아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로 살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모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를 모두에게 베풀어주시길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 은혜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